이런 아동기금에 공부하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물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처음에 질문을 세 가지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기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저희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질문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기가 없어서 저는 누가 질문 세 개 좀 이렇게 노출 좀 해줄 사람 있으세요? 그럼 볼펜이나 노트 좀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질문을 세 개만 좀 받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 세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꼭 넣어주시겠어요? 기구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질문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해주시면 저한테 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으니까.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분야의 분수나 아니면 그냥 저런 사용 이런 것들 필요한지.
그거 나올 줄 알았어. 그 질문 많이 하시라고. 그 다음에 또 없으세요? 다 저 질문 저것만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공, 그쵸? 그거 좀 궁금하신 거죠. 그리고 또 뭐 없으세요? 와, 의외로 소심하시네.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없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제가 준비해온 것들을
이민자스에 들어오려면 어떤 것들 하는지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하나 둘. 그럼 누가 해야 하고 먼저 하시지.
아, 그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아까 방금 첫 질문 나왔던 질문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으로서 이제 유엔 기분을 대체적으로 모든 나라에 거의 비슷한 조건을 주려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비율로 뽑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뭐 이렇게 비교제도라든지 이런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다 된다든지 아니면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대체적으로 생각 입장에서 그 유엔협회에서 근무함으로써 그 한국인 근무자들이 어떻게 어떤 근무를 하는지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질문 세 개가 나왔는데 어떤 전공을 감사합니다. 전공은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떤 인턴십이 있는지 그리고 유니세프 내에 있는 한국인들이 어떤 경로로 입사를 했는지 이렇게 질문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네요. 제가 뭐 인사 저기 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또 제가 나중에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이런 UN데이가 지금 처음 생긴 거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저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니세프에서 제가 있는 부서가 그 퍼블릭 파트너십 디비전이라고 그 회원국들 정보하고 일을 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하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경의 대사무실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 제가 좀 아웃포스트에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회의비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이런 행사를 해요. 한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왔다고 해서 정말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 제가 그 스피치 콘테스트에 참석을 했었는데 혹시 이 중에서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 계세요? 스피치 콘테스트에? 아, 그러세요? 아,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심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고 또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또 국내에 있는 이슈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는 거를 보면서 그냥 이슈 저기만 매달려서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건 아니구나.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정말 우수하시더라고요. 영어는 뭐 제가 더 이상 컨텐츠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컨텐츠,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정확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내려가겠다. 정말 많은 분들이 유엔에 오실 수 있겠다. 사실 유엔에 굉장히 여러 기구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 기구가 있는데 여러 기구가 있는데 저희 유니세프는 그 중에서 아동 어린이 담당하는 전문 기구거든요. 저희 유니세프가 지금 190개 국가에서 일을 하고 사무실은 한 156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11,0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JPO가 6명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한국인 직원이 인터내셔널 스텝이 저까지 포함해서 21명 정도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그 숫자를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93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OECD 4개 가입하면서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내몰아갈 그런 고려국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숫자가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엔에 굉장히 여러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유니세프는 아동을 담당하고 또 여성도 담당을 하고 저희들이 그 제가 조금 더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유니세프라고 하면 아동을 위해서 일을 해 어린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 마라. 근데 왜냐하면 비행기 타면 이렇게 뭐 어떤 비행기 이런 비행기 상대 봉조도 주고 그리고 또 TV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자선단체? 체리티단체인가? 그냥 동선만 주면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중에서 있더라고요. 여기는 물론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각 기구들이 각자의 랜드리즘이 있어요. WHO는 보건에 대해서 한다거나 WFP는 식량 그리고 HCR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하죠. 아까 제 첫 슬라이드 보셨던 것처럼 그 UNIDF가 그 United Children's Internet, United Nations Children Fund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거기에 아이가 뭐였냐면 인터내셔널 이머전시였어요. 출전 펀드였어요. 그러다가 54년 중에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러면 저희가 이머전시 예산을 일을 할 게 아니라 이 디벨로먼트 쪽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년간 에이전시가 되면서 아이하고 이가 빠지고 완전 UN Children Fund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워낙에 시리아나 뭐 난민 문제나 또 그런 이머전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이머전시에 대한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게 이제 저희 기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고 뭐 그다음은 아시는 것처럼 UN 사무국의 UN 시스템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그 국제사총회도 있고 뭐 경제사회 이사회 그리고 또 안전보장 이사회도 있고 산업국도 있고 그리고 또 국제사법재판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잘 안 보이긴 한데 저희 유니스프가 여기 있어요. 이 Programs and Funds라고 해서 여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구들이 몇 명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UON의 시스템에 속해 있고, 그리고, WFT나, WHO나, UNESCO, FAO, 그런 국가들은 조금 더 specialized agency라고 해서 그들의 좀 챕터가 따로 있어요. 살짝 저희 프로그램이나 펀드하고는 좀 다른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건 지금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닉세스 말고도 다른 유형 기구들이 많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유니세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처음에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들은, 이모전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의상에 직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이거는 지나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여기 한 것 중에서 제가 먼저, 그 전공을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제가 먼저 하면 이따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전공을, 학벌자는 그 서반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멕시코, 스페인어를 하고, 그 멕시코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다시 계속 저는 그때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려고 이제 또 스페인어 리무이스틱을 또 언어학을 공부를 하다가,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유행을 들어간 건 아니에요. 준비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GDP고 출신은 아니에요. 유행을 들어가려면은 아까 질문한 것처럼 여러 정도가 있는데, 인턴십 제도가 있고, 또 네티라고 또 다른 인턴십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경력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유엔 기구에는 그 JTO 숫자가 많지만 더 많은 숫자가 경력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슨 정보를 할 유니스트로 들어가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저 보세요. 내일 다시 해야지. 스페인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행정학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언어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UN에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2년 정도를. 그러면서 한국 정부나 정책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이 그 아동이고 환경 하는 국내외 이슈를 다루는 곳에서 일을 2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있구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정부, 우리나라 정부, 환경부, 외교부, 뭐 여러 가지 부서, 뭐 기재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걸 알면서, 그러면은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일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좀 나가볼까라고 하는 순간에 포스트가 나왔어요. 동경에.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유니세프는 본부는 뉴욕에 있어요. 그런데 16개 부처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그 퍼블릭 파트너십 디비전이라고 하는 건 정부와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유일하게 이제 브뤼셀에서는 EU를 담당하고, 동경에서는 일본하고 한국을 담당하고, 나머지 국가는 이제 뉴욕에서 하고, 또 그리고 물류센터라고 하는 거는 코펜하겐에 있기로 하고, 또 저희도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이태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스페인어하고 행정학하고 국회를 9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난 포스트가 뭐였냐면 이 거버넌스랑 이 파트너십 하는 그런 포스트가 났어요. 좀 완전 제꼬였죠. 왜냐면 국회도 9년을 일했는데 얼마나 잘 알아요.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아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잘 됐죠. 잘 돼서 이제 퀵하고 동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제 주변에도 뭐 전시학 공부한 사람도 있고, 물론 저희 사업들이 보건 많이 해요. 아이들 보건 이미나이제이션 주사 맞히고, 또 뭐 백신 주사 맞히고, 그리고 뉴트리션, 그 영양실조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항상 뉴트리션 영양 사업이 있어요. 교육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크로스섹스하고 뭐, 그 젠더 이퀄리티 여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대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헬스 프로그램을 필드에서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필드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그 헤드폰으로 빼놓고 156개의 국가를 저희는 국가사무소 컨트리 오피스라고 하거든요. 헤드콘서가 있고, 그다음에 7개의 그 지역사무소가 있어요. 리조널 오피스가. 그 각 리조널 오피스는 그 리전에 있는 국가 컨트리 오피스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콘서가 있고, 리조널 오피스가 있고, 컨트리 오피스가 있어서 정말로 많은 포스트, 다양한 포스트에서 사람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과를 가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저는 정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면은 전공을 정할 때 너무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 유니세프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싶은데 의대를 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사업을 하고 싶은데 의대를 갔어.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매출시켜야 되겠어? 너무 힘들잖아. 그럼 다시 교육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야 돼. 그건 아무도 잡아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드를 만드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아, 내가 잘하는 곳이 난 영어를 좀 잘해. 근데 영어를 좀 잘하는데 인권에 좀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어학 가서 고정과 공부 인권이든 법이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면 아동인권되고 여성인권되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때 이제 이견지를 보는 거죠. 아동인권이 있어? 아 그럼 난 유니세프 가야지? 여성인권에? 요즘에 얼마 전에 이렇게 유엔 워만이라고 있죠. 그렇게 자기가 진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좀 이렇게 헌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스페인어를 공부를 했죠. 처음에 저는 통번역과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그러면 스페인어 언어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스페인어 공부를 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 FTA 아시죠? 여러분 잘 몰라서 그거를 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국회를 들어갔는데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겠더라. 고등학교에서 배운 걸 왜 안 했는지 너무 모르는 거야. 근데 정말 아 내가 그냥 한 달만 다니고 사표를 내야 되겠다. 더 이상 이건 내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 나이대에서 엄마 아빠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 여기서 3년은 다니고 사표를 내라. 그 전에 사표 내면 너는 아무래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럼 3년만 참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상근하게 내 사람을 넣어놓고 3년을 견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나의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라는 게 예전에 어릴 때 계획했던 거랑 지금 계획했던 거랑 잘 나오냐면 경험을 하는 그 수치가 다르잖아요. 예전에 내가 한 10개만 받아들여서 경험했었을 때 난 그 짠 플랜하고 한 50개를 흡수해서 짠 플랜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완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굉장히 컴프레인시브한 플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정치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행정학을 갔어요, 다시는. 그랬는데,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한 나라의 정책을 갖다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구나. 요즘 같은 그 세계화라고 하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나, 한 단일 국가에서 일어나서, 그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이웃이 있잖아요. 북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한반도만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가 같이 협조를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시리아 난민 문제.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을 어디로 가겠어요? 그 주변 국가로 가죠. 터키,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전부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컨트리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유니세프 내가 그때 아동이나 여성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럼 유니세프 쪽에 한번 어플라이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외교부에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인가 그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한 단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어플라이를 했는데 마침 난 자리 그 거벌먼트랑 그 파트너십 하는 거를 어플라이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예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한 거예요. 유니세프 이슈 저는 아주 인정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 기본을 하는 거 그냥 빼놓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거기서 전에도 JPO도 아니잖아요. 보통 JPO는 처음 두 전까지가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국가시험을 보고 한 2년 정도 해당 에이전시에서 학연으로 나와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 여러분들의 월급을 주고 그리고 1년 이제 만약에 유니세프면은 유니세프 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2년이 끝나면은 그때는 자기가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뭐 잡을 잡으면 받는 거고 못 잡으면 제 집으로 와야 되는 거고 유엔 기구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잡 세큐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필프레이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프로모션을 하는 거지 아무도 프로모션을 해주지 않아요. 2년 만에 저희가 계약을 이렇게 갱신이 되는데 한 오피스에 저희가 4년 이상은 있잖아요. 거기서 단총장님께서 다른 기구로 나가라. 경험을 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를 경험할 수 있고 저기를 경험할 수 있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기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세큐리티를 얘기하다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2년 정도를 방다비스에서 교육 사업을 했는데 이쪽에 내 말이 들어. 근데 지금 레벨보다 좀 올라가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방다비스에 만약에 그 호스트가 있으면 어플라이를 할 수 있지만 뭐 아시아 있으면 이번에는 아프리카를 갈까? 내가 프렌치가 되니까? 그럼 공동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면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세큐리티 누가 이제 너 여기서 2년 일했으니까 이제 한 3년째는 뭐 과장하다 줄게 이러지는 않고 내가 알아서 앞날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계속 만약에 자기가 에듀케이션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자기의 책임감을 부여가 되냐면 이렇게 우선 군대 여러분들이 나가 있겠죠. 문제가 이렇게 터지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그 페이퍼를 써주고 이게 유니세프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에 대해서 만약에 방문될 수 있다고 하면 방문될 수 있는 이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방문될 수 어린이들한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이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유엔 기구가 NGO하고 다른 거는 저희의 카운터파트는 그 저희가 일하고 있는 그 호스트 마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국가마다 국가의 그 프라이티 폴리스가 있을 거고 또 우리의 그 프라이티 폴리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이번에 교육 사업을 좀 할게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해당 국가에 저희가 사무실을 오픈할 때 그 오픈하는 국가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업무를 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오픈을 하고 그 국가하고 이제 같이 맞닿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육 사업은 교육부가 오고 만약에 보건이면은 보건부가 같이 여러 부처들이 같이 저희들이 앉아서 그 국가를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그 좀 더 영향을 제공해서 국가를 좀 더 나은 삶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저희들이 만드는 거라 저희들의 그 카운터파트는 거버먼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저희는 UN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는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몸을 지어주고 빠지는 거 아니고 우물 지어주는 건 도와줘. 근데 매뉴얼을 만들죠. 정책을 만들어. 이 우물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부서가 해야 하고 이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물은 어디서 올 거지? 물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지? 그런 것들을 다 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빠져도 그 국가는 여전히 그 프로젝트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UN 기구나 이제 다른 NGO랑 상업 그 네이처가 다른 게 그런 거고 물론 저희들이 필드에서도 NGO가 저희 큰 파트너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NGO들이 자기 그 프로그램 뭐라고 하지 그 네이처가 다 멘데이트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NGO들은 뭐 이렇게 그 영양 실종에 대해서 일을 하고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수질 개선을 한다거나 요즘 정도 굉장히 이제 NGO들이 많은데 물론 저희는 그 현지 국가에 있는 NGO들하고 일을 많이 하죠. 그래야 그 NGO도 저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저희도 NGO를 통해서 아, 이 국가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NGO는 저희의 그 커다란 그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그 유니세프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여기 구문이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저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거든요. 유니세프는 유엔 총회로부터 어린이 권리를 보호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유니세프가 유일하게 어린이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에이전시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며 어린이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 일본 발전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보편적인 발달이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쟁이나 자연재해, 극심한 빈곤, 이런 고통받는 어린이 누구 하나도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럼 저희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기구들이 아까 그 시스템 보여줬잖아요. 그 기구들이 같이 일을 해요. 컨트리 오피스를 나가면 보통 UN 컨트리 팀이라고 있거든요. 한 보통 6개나 7개의 기구들이 한 나라에 이제 코진이 돼 있어서 대체적으로 UNDP가 이제 그 웨스턴 코디네이터라는 거를 하면서 그 UN 컨트리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에이전시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짤 때 우리가 우리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만 또 다른 기구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또 중첩되는 사업을 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그 예산이 다 어디서 와요? 아까 학생들 굉장히 좋은 얘기를 줬는데 다 여러분한테서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서 다 회원국들의 그 팩스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투명하게 써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택시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꼬리는 걸 안 보고 얘기하면 가끔 이렇게 빠져요. 네. 그런, 컨트리 팀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 UN 컨트리 팀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첩을 그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결국에는 건강한 사업을 하는 거는 그 베네핏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국가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는 서명선언에 따라서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좀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거를 넣어봤어요. 그 들어봤을 거예요. 그 Convention of the Child of the Child of the Child Rights of the Child 그 어린이 권리 협약. 아동권리 협약. 그 저희 유니세프 보수가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책자로 그런 건데 그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그 파운데이션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동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 글로벌 유니세프의 그 친선 대사들이거든요. 뭐 이 노각은 얼마 전에 이제 친선 대사이고 이거 외에 굉장히 많은 그분들이 저희랑 같이 일을 해주고 있어요. 뭐 UNHCR 안 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이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의 자산인 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일을 아,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한데 아무도 안 들을 수가 있는데 근데 유명한 가서 필요한 가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러면 갑자기 어른들이 싹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싹 이제 수면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촌매대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메신저 역할들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신앙대사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좋은 결과를 많이 보고 있고, 또 굉장히 감사하죠. 이런 분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와서 일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사진을 보시면 알아요. 아까 얘기한 것은 굉장히 여러 국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나라가, 예를 들면 네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지진 나기 전에는 정말 일반적인 삶을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진이 나면서 갑자기 이게 기후변화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다 무너지니까 시설을 가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의 프로그램이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머전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이머전시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이머전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공부에서. 공부에서 투입이 돼가지고, 왜냐면 기존에는 그 긴급한 굉장히 그 강도가 높은 그런 이머전시들을 대응할 필요가 없는데, 물론 저희들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어요. 어느 나라나 요즘에는 그 사람이 만드는 재료도 있고 또 그 다른 재료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도 항상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는 있으나, 이렇게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 이머전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본부에서 72시간 내에 대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팀이 파견이 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이런 전권을 자기가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의사 공부를 했었으면 이쪽에서 일을 해도 되고, 저한테 굉장히 의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사업, 뭐 인권 공부했던 거, 또 영양, 이것도 복원이 되고, 이거 다 저희 하는 사업이고, 이머전시 오퍼레이션. 저희가 그 제가 하나 이거 선생님 그 인터넷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그러면 그렇게 가면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굉장히 그 짧은 비디오인데 유튜브 연결이 되나요? 에볼라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그 희생자가 있었는지. 그럴 때 저희 이제 물류팀이 어떻게 그러한 그 백신이나 그런 것을 수송하는지 재미있게 비디오가 나왔길래 여러분들하고 좀 보고 싶어서. 물류센터, 그 코펜하겐에서 만든 건데, 저렇게 이제 밤낮으로 물건을 나르는 거. 왜냐하면 저희들 국가사무소에서 만약에 그런 이볼라가 생겼다고 하면은 저희 기존에 그 백신을 주문했던 거 외에 추가 주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일정에 어떤 그 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팀들이 움직여서 저렇게 하는 건데,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면, 저를 코펜하겐에 한 분 계세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지금 몇 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냥 국제기구가 좋아서 국제기구에 일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대기업에 다니던 거를 이제 다 포기를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야, 인턴십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물론 인턴십을 하면 경험적이 뭐냐면 일단 저희 시스템 내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P11이라고 하는 그 이력서 같은 거를 써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거기 링크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 필요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거기서 업로드를 하면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캔디데이트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그 활동적인 사람들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보사무소에 일을 하고 싶은데 업로드 했는데 이메일 이제 이력서가 다시 오는 거지.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력서가 또 왔어?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인사 시스템에 한번 들어오면 좋은 건 기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 내가 어디 가면 좀 괜찮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밖에 있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서 인턴십을 저희들이 권장은 해요. 왜냐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 학생들이 그 대학 시험 때문에 그 외에 활동하는 게 굉장히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외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 조카를 보니까 그냥 일단 점수를 따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거를, 아, 내가 정말 그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적은데, 그게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공부만 막 잘해가지고, 막 깨끗한 환경에서 이제, 공부를 유행을 딱 왔는데, 유행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일하고 싶으면, 젠데가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제대로 두 군데밖에 없어. 동교 하나. 나머지는 다 찔든 거예요.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내가 경험을 하는 게 한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건, 대학 들어가면 동아리도 많이 해야 되고, 동아리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명해져야 돼. 내가 뭘 하고 싶으면, 물론 시간을,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그것도 좋거든요. 근데 그걸 다 경험해서 어느 순간에 취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지내버리면은, 그냥, 아, 나는 스쿼트도 하고, 뭐 스케치도 하고, 그 다음 뭐 수영도 하고, 그런데 so what?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방도를 정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너무나도 잠재력이 많고 시간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건 나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전공 부전공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1946년에 생겼고 유엔 총회에서 생겼고 예전에 이제 유엔 지도자국이라고 세차전 개발 목표가 있는데 이제 올해 9월달에 끝나고 뭐가 다시 생겼어요? SDG가 생겼잖아요. 지속가능한 개발 그 목표 17개 골이 생겼고 물론 앞으로는 160몇 개의 그 인디케이터를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 이제 할 건데 그것들이 다 유엔 기구들이 바탕으로 깔고 가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 162개국인데 이거 사실 162개국이 아니야.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없어서 190개국에서 일을 하고 사무소는 저희가 156개예요. 왜냐하면 사무소가 없는 곳도 있어요. 네, 이마저지가 생기면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지 저희가 오피셜이 사무국이 없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국을 만들려면 그 국가하고 저희가 어그러먼트를 맺어요. 그래서 이마저지 인원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모든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국가에서 오케이 해서 사인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국가 컨스트럭션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곳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6개 그 컨트리 오피스가 있는 이거는 리저널 오피스네요. 리저널 오피스가 이렇게 7개가 있는 거고 그 해당하는 지역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밑에는 헤드쿼터가 있는데 뉴욕에게 있고 그리고 이 제네바에는 뭐냐면 그 한국의 유니세프 한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있어요. 그 코리안 내셔널 커버지 포 유니세프. 그러니까 안성기 선생님들이나 뭐 원빈 씨나 뭐 김인수 씨가 일을 하는 곳은 그거는 코리안 내셔널 커버지 포 유니세프라고 해서 유엔 조직은 아니지만 유엔 저희 유니세프에서 저희들이랑 파트너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그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만 있냐면 선진국에만 있어요. 우리나라가 93년까지는 저희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본부에서. 근데 93년에는 아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을 국가가 아니구나 라고 평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접고 그리고 이 국가사무소라고 하는 내셔널 커뮤니티가 생긴 거예요. 94년에 한국 내셔널 커뮤니티가 생겨서 지금까지 이제 20년을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는 이제 정부랑 일을 하고 그분들은 프라이빗 섹터 또는 이게 일반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유니세프의 정기 후원자가 그 돈이 그 유니세프 한국 위안회로 가요. 그 물론 본부로 가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내셔널 커뮤니티이거든요. 그런 내셔널 커뮤니티가 전국에 35개가 있는데, 그거를 관장하는 걸 이제 제네바 국가에서, 제네바 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서프라이 디비전이 코펜하겐에 있고, 그 저희 인노센티라고 하는 그 저희 연구소가 있어요. 모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브리스 오피스는, 한 도쿄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희 부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를 저희는 커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기구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하는 역할들이 좀 달라요. 헤드쿼터에서는 주로 저희는 정책을 좀 얘기를 해요. 정책을 짜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전 세계에 이런 흐름들 판단하고 왜냐하면 유엔 산후국이 거기 있어서 모든 유엔 회의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유엔 제네바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정책 결정이나 정책을 만들거나 그러한 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기 전에 짜야 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16개의 그 디비전이 헤드쿼터에 있고 그리고 이 리저널 오피스는 156개의 컨트롤 오피스를 관장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오피스가 어떤 컨트롤 오피스는 뭐 북한에 저희도 사무소가 있는데 저희가 53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DR 콩고에는 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서 그 오피스의 그 스케일이 좀 달라지고 일할 수 있는 직원들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트롤 오피스들 일을 하는 거를 관장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런 서포트를 해주는 걸 리저널 오피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거기 하나를 더하면 그 내셔널 커뮤니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그 각 내셔널 커뮤니티가 같이 돌아가는 건데 저희들이 1년에 들어오는 그 외교를 보면은 3분의 1 정도는 그 내셔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내는 그런 후원분들이 내셔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본부로 오는데 우리나라 내셔널 커뮤니티가 얼마나 구성장을 했냐면 20년 만에 저희가 35개 국가 중에서 4위를 한 거예요. 거의 얼마를 100억 1억 불 정도를 그 재원 조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기업 도네이션 여러분들 이제 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도네이션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져서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그게 좋은 건 유니세프 내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기부에서 아 한국이 큰 도너가 되는구나. 잠재력이 굉장히 크구나. 좀 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좋은 사주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이게, 제 19 슬라이드에 있었거든요.
잠시 한 번만.
네. 그래서,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구나.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저희 이제 국가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곳은 굉장히 많아요. 헤드쿼터에서 일을 해도 되는 거고, 리저널 오피스나 컨트롤 오피스나 물류센터나, 만약에 인테리어를 잘해. 그러면 뭐 플로렌스 그 가서 인노센터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부터 어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어느 전공을 해서 막 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되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지금상 너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크게 갈아놓지는 말라는 거예요. 언어도 중요하잖아. 유엔 공용 언어가 몇 개인 거 알지?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하니까 영어 스페인어를 하는데 딱 가보면은 영어 스페인어는 뭐 기본인 거고 뭐 프렌치를 하면서 이태리어도 하는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이 여러 개 언어를 할 수 있는데 그 언어가 왜 또 중요하냐면 사무실에서 언어를 다 영어로 해요. 당연히 동료들이 국가가 국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 일하는 저의 카운터파트는 한국 정부이지만 한국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메일의 95% 정도는 영어로 되는 거고 미팅은 다 이제 영어로 되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가면은 이제 카운터파트는 일본 정부가 일본어를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한다 그러면 일본 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문 코스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쓸 수 있는 다른 나라가 또 없지? 없어. 그렇잖아.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멕시코에서 일을 했다? 거기서 이제 계약이 끝나서, 아, 그러면 어디를 다른 나라를 좀 가봐야지 하면, 전 라틴 아메리카 중에 하나 보면 돼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로컬 랭귀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난 정말 일본어를 일하고 싶으면 일본어를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는 있지만 어렵지. 나도 힘들고 동료도 힘들고. 그래서 언어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덧붙여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대학만 나와도 돼요? 아니면 석사가 필수예요? 박사가 필수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해서 아 나는 오케이 커뮤니케이션 아 난 저널리스트 정도 저널리스트로 일을 했었어 석사기는 없어 근데 나는 영어도 완벽하게 잘해 너무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이력서 줘봐 줬어 근데 여기 정말 그 실력 비슷한데 얘는 석사가 있어. 전부 다른 것들이 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왜냐면 이상이 전에는 그 사람을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류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저희가 뽑겠어요? 이 사람은 석사가 없고 이 사람은 석사가 있어. 단지 내가 지금 석사에 유머만 얘기를 했지만 그 석사라는 거는 왜 중요한 거야? 페이퍼라고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TV에서 고려대 총장님이 얘기를 하면서 대학의 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정말 200% 공감을 했는데 한 고등학생이 대학 나와도 직장 못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던데 대학을 꼭 가야 돼요? 그랬던 그 연 총장님 말씀이 너가 나의 아들이면 난 대학을 가라고 할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대학은 그냥 졸업장만 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서 좀 더 실무한 공부를 할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공부를 한 교수님들이 주는 지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되니까 교수님의 지식을 다 받아야지. 나의 권리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200%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준다거나 만약에 이런 유행기구들에서 일을 할 경우에 이제 만약에 리더가 한 컨트롤피스 내가 대표가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 이제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안 나왔어. 근데 대학을 안 나오고 사실 들어갈 수는 없지 예를 들자면. 그런데 몇 살 같은 그런 긴급한 정말 큰 지진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왔어. 유엔의 유니세프에서 어떻게 이용하면 이거 리스폰스를 하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그냥 패닉을 해서 쓰러졌어. 난 저기지 저 많은 직원들 어떻게 구하시고 내가 정신이 없어. 난 그냥 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면 그런 것들 경험을 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의 경험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젊은 시절에 대학이라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그러면 사실하는 공간은 좀 더 심오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심오한 그리고 절제된 또는 업그레이드된 상대방의 사고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대학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원에 꼭 가야 돼요 라고 말을 하면 이왕이면 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없어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상 입장이 좋차도 가지라고 하세요. 필수가 된, 필수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유엔 기구에서 원하는 그 필요 조건에 대해서는 갖춰놔야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 관련된 정보, 석사학위, 그리고 그거에 맞는 경험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얼마만큼 그 뭐 동료들이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전공자들이, 다양한 전공자들이 저희 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영향을 공부해도 되고, 보건을 공부해도 되고, 뭐 인권을 공부해도 되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놓고, 그 다음에 대학 갈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는, 잠깐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P11을 어플라이 했는데, 패스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인터뷰거든요. 인터뷰를 어떻게 하냐면, 제 얘기를 잠깐 하면,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있었고, 제가 어플라이 한 건 동경이고, 그리고 인사국이나 이런 해외부서는 뉴욕이잖아요. 그럼 밤 10시, 시간 없으니까 내가 빨리 얘기할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전화로, 대체적으로 전화로 진행이 되는데, 뉴욕의 인사국장, 또 종교의 담당국장, 뭐 이렇게 해서 전화로 그 3개 나라가 해서 이제 시험이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컨텐츠 베이스 인터뷰라고 들어본 대학생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들어가실 거고, 고등학생들은 모를 텐데, 아, 이거는 좀 그거구나. 유엔 기구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어떤 사람들이 유엔에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들이 필요한 인재상들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어떤 경로로 얘기를,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밑에 보시면 NETI, JPO, 또 인턴십 프로그램, 또 UND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 유니세프에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경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NETI 제일 먼저 이제 JPO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외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니까 그 외교부 인사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여기를 패스에서 들어오시면은 자기가 어느 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 아마 1주당 2주당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파견 나가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또 인턴십은 사실 저희는 어느 한마디만 해도 대학원생들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ETI라고 하는 것들은 이 JTO보다는 조금 더 경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NETI라는 곳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고, UND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UN 전체의 기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 저런 것들 플러스 저처럼 이제 경력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가 이제 JTO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뭐 아실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금 요건으로 파견 국가 한국이죠, 여기서는. 네, 재정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2년 정도 일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언어가 저런 것들이다. 유엔 기관 보면은, 그 직원들이 인터내셔널 스텝이 있고, 그 로컬 스텝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11,000명 중에, 인터내셔널 스텝, 저 같은 인터내셔널 스텝은 한 2,800명 정도고, 나머지는 다 로컬 스텝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지 직원들을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프간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가서 아프간에서 일을 한다. 굉장히 세큐리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저희들은 커뮤니티 굉장히 이곳에 여력을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국가에서 굉장히 타부시하는 거예요. 싫은 거야. 나랑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그 현지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 경계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에서만 사업을 하진 않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더 먼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지 직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그 P11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 이쪽으로 아마 P11을 그 서밋하는 곳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시간 되면 저희 글로벌 그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그 공속들이 나와 있고, 요러한, 아까 얘기했던, 죄송해요. 제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자꾸 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티, 또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방문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 개만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아직도 질문이 있는지 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이따가 또 세션 끝나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영광이 강의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경력직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혹시 경력직이 처음에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고 그리고 그 역할이 JPO처럼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더 받을까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 여기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국제기구로 진출하셨는데 한국에서 근무했던 상황에 비춰봤을 때 국제기구 근무의 장단점을 좀 한국 마음에 비교해서 말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두 개만 먼저 받을게요. 먼저 질문하셨던 그 경력자와 그 JPO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JPO는 들어가면 P2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P2, 3, 4, 5까지를 저희가 P5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디렉터 레벨이랑 D1, D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JPO로 들어가서 P2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전공이 있어요. 자기들이 뭐 에듀케이션을 하겠다. 그런 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고 저처럼 경력자는 P4를 만약에 내가 어플라이를 하고 싶으면 9년에서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경력,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필요 요건을 다 수용을 하면 제가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내가 어플라이를 하는 곳은 어디가 어플라이를 하는지 아니까, 스페셜리스트가 뭐 퍼블릭 파트너스 스페셜리스트 할 건지, 아니면 뭐 헬스 스페셜리스트 할 건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일을 하는 거고, 일의 강도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 그레이드가 다르니까. P2가 하는 일은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P4로 어플라이를 해도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P2를 슈퍼바이저를 하는 거지. 그게 차이점이고 국제기구하고 한국의 차이점은 제가 국회에서 분양을 일을 하고 국제기구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가 아니라 그 근무의 장단점이잖아요. 저는 그 다양하게 굉장히 일을 하기는 했는데 일을 할 때마다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그런 다 자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장단점을 따지자면 국회에서 일을 했었던 다음에 국내 이슈 플러스 그 제가 있었던 그 포스트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제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간다거나 그런 정책적인 거로 제가 접근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국회에서 한국 사람으로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와서 일을 하면은 제가 퍼블릭 파트너십 스페셜리스트니까 제가 한국을 갔다가 저를 통해서 유니세프가 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거 플러스 또 국제기구 직원들은 국제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나 또 근무 여건이나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됐으면 받는 수당이나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었던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점익기라고 하는 거. 그건 정말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해보면 저는 경제 관련된 무역 오피스에서 일을 했죠. 한국 대학에 있을 때는 또 대학에 무슨 사무국에서도 일을 했었고 총장님실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스페인 대사관에서도 일을 했었고 정말 다양하게 일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게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지. 아,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한 거 아니라 쟤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 저희들이 경제가 너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부도 이제 막 스케줄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도 막 단축을 하고 있고, 직원도 막 줄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머리스프리하고 된다면은, 그건 내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